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저희가 알고 이 시간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실어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과 마음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때 그 말씀이 거룩하다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가난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간혹 보면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은 사소한 일이었던 어떤 하나 일이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게임이나 전쟁에서 폐색이 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로 급반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을 가리켜 소위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서 결과나 판도를 통째로 바꿀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나 인물 등을 일컬어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의 게임 체인저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다 생생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상황은 매우 어둡고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3장 18절까지 쭉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지문이요 하나님의 솜씨라고 할 수 있는 창조물을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고 내어버려 두신 결과 인생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뿐 아니라 그런 일은 사형에 해당되는 매우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기는 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정작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일에 연루되는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듣게 됩니까?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인간의 육체 모든 부분들, 입, 입술, 목구멍, 발, 손을 비롯한 모든 지체들은 모든 악행을 자행하는 도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죠. 이 집은 나의 집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라고 하는 것은 주격적 소유격으로서 그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으니 그 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쉽게 말하면 인생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생이 의로우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를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 외에라는 이 말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과는 별도로 그리고 율법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의 근거는 율법이었는데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부자 청년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 외에라는 이 말은 상당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허물어뜨리시죠. 이것이 가치 있다. 이것이 내 삶의 기반이요 기초다 라고 말했던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그것 이외에 네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무엇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율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 안에 타락한 이후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담 안에 타락한 이후부터는 율법은 의의 근거나 터전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라고 하면 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은 죄가 지배하거든요. 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의 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종이 될지언정 우리는 율법의 의를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생들에게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드러내게 되는 수단이 될지언정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지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지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율법만으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생들은 다 정죄받아 마땅한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드는 또 다른 길로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요.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해놓고서 곧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니 이게 도대체 맞는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한 데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관계가 그리 단순치 않다. 다시 말해서 불연속적이지만 않고 연속적 측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앞서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의 우리 개혁신학에 의하면 제2 용도예요. 제3의 용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죠. 그러나 죄만 깨닫게 만듭니까? 죄만 깨닫게 하지 않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결과물로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셔도 시편 1편에서는 주야로 율법을 지켜행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메시아 시편인 시편 2편이 나타나죠. 거기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여호와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왜요? 율법을 지켜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시편 18편에도 메시아 시편이 나타나고 시편 19편에 율법을 노래한 내용이 나타나죠. 시편 118편에 메시아 시편이 나타나고 시편 119편에 176절로 이루어진 율법을 노래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 외에라고 말을 해놓고 율법의 증거를 받았다는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고 상당히 논리적인 말이에요.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주신 궁극적 목적이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 목적이었다면 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상관없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한 다음 곧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율법을 통하여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이 깨달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만을 예로 들어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과 함께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의로서 의로울릴 수 없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제사 제도 자체만을 봐도 율법 자체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율법과 선지자들로 표현되고 있는 구약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맹세는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시종일관 불순종하고 완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뿐 아니죠.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제2세대를 세워놓고 율법을 재차 설명을 하면서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될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아는데 체질상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모세가 단언한 역사가 펼쳐지는 역사였죠. 역사서는 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즈음에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때리시고 왼손으로 싸매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행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이방 나라에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는 상태가 나았나요? 돌아갔다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죠.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을 보십시오. 두령들이 이방 여자를 취한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움받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밥 벌어먹으러 다 자신들의 기업으로 도망가버렸습니다. 말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웠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는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으로 구약이 끝이 나고 말아요. 이것은 노아 홍수 전의 상태와 홍수의 상태와 똑같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는 인생은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애초에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전달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범죄함으로 망해버린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의 멸망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갖고 있는 부패와 죄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단적으로 말하면 율법 앞에 인간은 이처럼 무력하고 무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범죄하고 실패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냥 멸망시킨 것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의 반영 아닙니까?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겠다. 그리고 실제로 보내셨고 마지막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멸망과 실패로만 끝나지 않겠다. 이후에 오게 될 회복과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너희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은 믿음과 회개죠. 돌이킴으로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즉 의의를 가지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그들의 전적인 무능과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을 지적했던 궁극적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니 오직 그만 믿고 그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라.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예언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게 되고 이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집행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간의 죄 문제와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결국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미 2장 17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갖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알릴 수 없는 육체뿐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므로 이제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지만 본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실체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만 계시되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를 가리켜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어떤 시대든지 막론하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약의 통일성을 아시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하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대마다 달리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언약 계획을 파괴하시고 다른 방편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진정한 종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죠? 우리가 주일날 이사야 밤에 이사야서를 살펴보죠. 고난의 종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패한 종의 사역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이스라엘로서 그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그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미리 증거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실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슬퍼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 틈에 끼어드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읽었다면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성경을 읽기를 제대로 못해요. 큐티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얄팍한 어떤 자기 체면에 불과하다 그럴까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많은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힘든데 위로받고 오늘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마치 오늘 작업 지시 받는 것처럼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딱 하나죠. 성경은 남자는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키가 몇인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야말로 눈을 열어서 인간의 죄인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계시 전체는 다름 아닌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렇게 설명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은 큰일 날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서로 세우고 증거하는 역할을 해요. 복음 없이 율법 없고 율법 없이 복음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율법과 복음서는 불일치가 아니라 조화 속에 있다. 왜냐하면 그 양자는 동일한 저자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셨죠. 산상보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원리를 따라서 3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복음은 궁극적으로 서로 조화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이 안식 안에서 나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성 안에서 조건적인 말을 하면서 무조건적 은혜를 받았는데 왜 또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을 왜 하시지? 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읽기, 구약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읽지 않으면 삶은 나태하거나 혹은 전전긍긍하거나 율법주의로 치우치거나 반율법주의로 방자하게 치우치거나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구약 신학은 매우 깊습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고 한마디 말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리들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설명해야 될 그런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사실을 살펴봤지만 좀 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라고 하면 절대적이고 비인격적인 정의나 혹은 도덕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개념으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의무와 요구가 성취되는 상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학교 학생들 위해서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아버지요, 또 남편이요,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의 교회는 아들이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고 사회에서는 시민이죠. 이런 저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남편은 가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담임 목회자로서 부교육자와 성도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또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삶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의무가 충족될 때 생기는 것을 가리켜 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관계에서 가장 우선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마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모셔야 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없기에 우리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말았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구 말 듣겠나? 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말하자면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교통했던 것처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의가 아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죠. 이러면서 의는 단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격만 갖추는 게 아니고 좀 더 나아가면 의로운 존재는 의로워지죠. 그죠? 실제로 칭이 의롭다만을 받으면 성화의 상태로 나아가잖아요. 이러면서 의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의로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능력을 멸하고 부패한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도록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인인 인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고 이것을 구약이 증거하는 것이고 이 구약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를 계속 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이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 의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3장 9절 이하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일률적으로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죄인이 사면을 받기만 해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실제로 의로울 수 있습니까? 뻔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심각하게 저촉되는 행위지요. 이 사실을 신명기 2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전격적으로 범죄한 인생들에게 의롭다 사면해 줄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빙자하여 죄사함을 남발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과연 백지 수표 남발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남발하시는 분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 모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소되는 것입니다. 24절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죄인들이 풀려나가기 위해서 지불되는 몸값이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뉴스 기사거리로 제보가 되지만 때로 우리나라 뭐 원유를 신은 어선 그 원 뭐예요? 원양어선도 아니고 뭐죠 그게? 유조선, 예. 유조선과 같은 이런 것들이나 혹은 뭐 원양어선도 그렇죠. 때로 해적들에 의해서 나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원들을 인질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풀려나지요? 그 사람을 보통 죽여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라도 협상을 가지고 몸값을 지불함으로 그 배도 풀어주고 선원들도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죄인들을 풀려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속전, 곧 보석금과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보석금으로 내어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을 양보하고 그들을 사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마련하셔서 믿는 자들, 즉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의로워지게 하신 거예요. 전가가 뭡니까? 계좌 이체와 같아요. 완전히 펑크가 나가지고 한 달 살 그런 생활비도 없는데 부모님이 계좌 이체 해줘가지고 500만 원 송금해 주면 그 당장 그게 나에게 들어오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복음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실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었는가 라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당당하게 나가서 그거 져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선한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면 율법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노래하면서 탄성을 바라게 되지만 정작 그 율법을 가르침 받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율법의 향취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죄의 냄새뿐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렇게 선한 내용이 들어가면 그 선한 내용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선한 내용이 들어가도 삶은 전혀 달라져요. 왜 그렇죠? 여과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고장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도덕윤리 인문학을 가르치는데 왜 도덕윤리 인문학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계몽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더 악을 왜 행할까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도무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23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많이 외웠던 말씀에 뭐 69절, 129절 줄줄줄 암송했던 구절인데 3장 23절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니까 뾰족한 높은 산꼭대기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물리적으로 미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형상과 영광이라는 말을 함께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반영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돌리지도 않고 돌릴 수도 없는, 그리하여 헛된 영광만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했죠? 빌립보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자기 영광은 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망하고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정죄를 받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가능성이 뭐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남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바라봐야 되는가? 높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격인 의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그분의 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만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의 능력이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준다고 해도 의로울 가능성이 없어요. 왜? 우리는 용서해줘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 말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인데, 이게 바로 헛된 시도입니다. 그런 시도는요, 구원의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일단의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요. 어떤 조건도 개입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믿음으로. 내가 조금 믿어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고 성화의 면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삶의 기초와 기반으로 다시 삼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제일 쉽게 설명하면 빈손이에요. 거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을 내밀 때 그 빈손에 무엇이 주어지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조건 없이 제공되는 돈이나 식사나 그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의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이 말은 단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재차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버리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오랫동안 쓰다가 애지중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폐기 처분하죠.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단지 인간은 죄인이다. 맞지? 인간은 죄인이지. 그런 명제종도 동의하는 것,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놓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놓아버리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람은 세상은 망해도 자기만큼은 살려고 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특별히 불신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믿을 것은 자식도 아니고 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다 보니 자기 부인, 자기 포기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궁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자에게 알려지고 의와 생명은 이런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자에게 알려지고 이런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가능성을 찾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나의 확신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으면 안 돼요. 특별히 남과 비교해서 나는 안 된다라는 비교의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나요? 선인과 의인, 선인과 악인, 죄인 관계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일반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일반 은총도 차별 없이 주시는데 특별 은총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나는 상대적으로 볼 때 나는 못하다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응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비상응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을 줄 만한 상응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한 것 없이 은혜로 거저 받는다라는 이런 뜻을 나타낸과 동시에 우리의 것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값 없이라는 이 말은 값싼 것이라는 말이 아니죠. 도무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자신의 몸을 이미 내어주셔서 속전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떡을 받았죠. 그죠? 새 커플이 결혼해서, 물론 한 커플은 이번 주에 결혼하지만 3주 연속 떡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떡값 지불하였습니까? 그냥 기쁘게 다 받아가셨죠. 이러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언약의 저주는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과 통로이긴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공로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공로는 다 주께 돌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라고 두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적어도 믿는 행위만큼은 나의 행위로 간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만 보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대체하거나 보충하지 않아요. 100%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이유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뭐죠? 받아들이는 수단과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학생들 위해서 쉬운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요. 구조대원이 갔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구조대원에게 밧줄에 로프를 가지고 튜브를 묶어가지고 튜브를 던졌습니다. 그때 튜브를 붙잡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죠? 믿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준 존재는 누구죠? 구조대원이지. 로프님 혹은 뭐 튜브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어떤 내세울 만한 공로나 자격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받을지언정 자신의 어줍지 않은 의를 근거로 마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그 일을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죄와 비참함을 무엇으로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거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또다시 인간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와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어떤 삶의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복음 안에만 소망이 있고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 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믿고 깨닫고 알아가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놓아버리고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어서 오직 은혜의를 거두시는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서 참된 의와 영생에 이르러서 주님과 깊은 교통과 만남 안에서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